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또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이제 어디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애굽의 철병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정말 믿음으로 통과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이 들어간 광야는 수르 광야였고 그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은 참았지만 사흘 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물이 있긴 한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희망 고문하십니까? 사람이 물이 없으면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기대라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시려 봤더니 그 물이 쓴 물인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제목은 나뭇가지 은혜입니다. 나뭇가지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광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광야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죠.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이죠. 시련이죠. 때로는 목마르죠. 때로는 배고프죠. 때로는 아프죠. 때로는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광야를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가 아닌 곳에 광야와 아닌 곳과 광야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능력으로 사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광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출애굽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 받았다. 그 순간은 너무 좋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그 목적으로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어디입니까? 출애굽이니까 은혜죠. 홍해를 건넜으니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마지막 강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리? 법궤가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니 그때부터 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성도들이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시작과 끝은 있는데 그 과정은 그냥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 출애굽했을 때의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은 잊어버리고 3일 만에 그게 광야라는 이유만으로 물이 쓰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옆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도 없고요. 끝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뭘 나타내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켜주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능력과 나의 보호함과 나의 방패만이 너희를 이 광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관심조차 전혀 없어요. 그냥 그 광야는 순탄하기만을, 그냥 그 광야는 내 발이 부르트지 않기만을, 그 광야는 내 옷이 헤어지지 않기만을, 그 광야에서는 내 새끼들이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는 욕심적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악목으로 눈이 어두워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만이 그 광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사니 그 광야가 뭐겠어요? 지옥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그 발길을 인도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우리들에게 싫은 겁니다. 내 뜻으로 살고 싶은 걸 접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걷고 싶은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평안함을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포기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곳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곳 그것은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환경,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사는 축복의 땅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광야를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아니더라고요.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때로는 눈물겹게 감사하고요. 때로는 내가 실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행착오라는 걸 통해서 내 안의 마음이 상갈래 망갈래가 찢어지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한복판에서 내 능력 살 때는요. 온갖 소음 속에서 살아가요. 소음. 웅성웅성웅성 내는 소음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민감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내한테 뭐라 그러고 저 사람도 뭐라 그러고 이 사람이 속상하게 하고 저 사람이 속상하게 하고 남편이 속상해하고 자식 새끼가 속상하게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심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곳,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요 앞에서는요, 그 목적을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그게 뭐냐? 그게 믿는 자들에겐 저주라는 거죠. 그 있는 것이 도리어 내게 화가 되는, 내가 뭔가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의 어려움을,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세와 미리암과 그 사람들이 막 속옷이고 북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또 광야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내가 또 어떻게 변화되어 어떠한 주의 뜻을 또 쫓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문제는 뭐냐? 내 앞에 광야가 닥친 것. 이게 문제냐?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만난 그 고난, 여러분이 살아가다 만날 그 시련, 여러분이 살아가다 만날 그 역경,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는 뭐냐? 그 어려운 문제 앞에,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지를 모른다는 거,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야. 내가 지금 고난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개입하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생각조차 하지 못한 믿음,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 믿음을 내가 문제 삼아야 되는 거지 내 앞에 있는 노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와 시련과 역경 앞에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은 무엇이냐? 조급함을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있습니다. 22절 중반절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뜨겁게 주님 앞에서 찬양했던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흘 만에 그 신앙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단순히 물이 없다는 이유와 그 물이 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미리 포기해버린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믿음을 보이고 맙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철병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 안에는 무엇이요? 이 물이 당장 단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조급한 현실 앞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조급함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되는데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고 그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돌아오지 못한 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모였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울왕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 조급함이 생겼어요. 오겠다고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기다려야 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제사를 드리면 안 될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고 마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냥 조급함은 단순히 실수이겠거니 조급함은 단순히 시행착오이겠거니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겠거니가 아니라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대신 그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하나님은 대신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조급함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거에 대한 믿음으로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신앙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인내했더니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자들을 구원해 내시되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같이 버려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하나님께서 건져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역사하시는 매 순간순간 그 역사를 기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 지금 앞에 있는 놓여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실 때 멍 때리고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맹목적인 신앙 말고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나는 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다림은 지침이 없어요. 그러한 기다림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기다림은요 재미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는 미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이 무능력과 나의 이 무기력과 나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미물 같은 나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이가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광야이고요.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린 너무 조급해요. 왜냐?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이 시대가 너무 스피드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처럼 빨라야 한다. 빨리 변화되고 빨리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해서 교회 안에서의 뭔가 창조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틀릴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인드가 교회 안에 가득하면 교회가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속화요. 세상이 빠르게 변한 만큼 교회도 빠르게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그냥 우리는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 그것들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지 내가 앞서 행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할까요? 오려다가 스톱하시고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가정은 세상의 변화처럼 빨리 변화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아남을 수 있어. 당신도 그렇게 하고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아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영적 디프레스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서둘러서 내가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역사해가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해가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 공고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점점점 우울하게 만들죠. 점점점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죠.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죠. 거기다가 영적으로 세속화되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 뻔한 인생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안개가 거치지 않는다 해도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큰 산이 당장 사라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길로 확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태산과도 같은 여러분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을 만한 믿음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함으로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모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그 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횟수가 몇 번이냐? 10번을 반역했다고 나옵니다. 참 많이도 반역했습니다. 단순히 불평, 불만을 넘어서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이 횟수가 10번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달랐지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순간에도 모세는 뭐 했냐? 항상 기도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에게 나오고 아론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왜 우리를 여기 있도록 했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왜 인도했느냐고 모세 앞에 삿대질할 때에 모세는 그들 앞에 나와서 야 이놈들!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디로 왔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뭐라고 아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인 자기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할 때 모세는요 같이 삿대질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뭘로요? 은혜의 방법으로. 그것을 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죽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무릎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시작은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였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저주와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그 고난의 땅을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의 면류관의 땅으로 바꾼 거는요, 누구의 기도였다고요? 그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기도였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다 불평과 원망하셔도요, 이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요, 대다수가 합심하여 혼혈일체되어 빵 터져야 하나님이 부흥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것도 뭐 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지 아시죠? 맛사라는 곳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내라 말하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분을 참지 못한 모세가 지팡이로 그걸 두 번 반석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한 번의 분과 그 한 번의 화를 하나님은 보셨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보산 비세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력은 창상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보면 모세도요, 성질이 있던 사람이에요. 욱하는 꿀떡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온유함이 더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그 온유함은 그 문맥상을 보면, 원어상을 보면 그것은 도덕적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그 원어를 봐도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자상한 공손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온유함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목적, 그 앞에 너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놓여도 그 상황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 앞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온유함이라. 어찌 보면 종교적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은 뭐예요? 열 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수 없는 불평과 원망, 자기를 향한 수많은 삿대질 앞에서 뭐하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지요. 그래, 내가 이까지껏 이스라엘의 지도자 안 되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래 총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나 대신 누군가를 세울 것이라. 그래, 나를 대신하여 지도자를 세우라. 나는 일개 그냥 레위지파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안 했잖아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저들이 내게 와서 나에게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나를 나에게 와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요, 똑같은 능력의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 하나님 살려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온유함이에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함과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왜 그 광야,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안에서 나를 왜 만나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느냐? 왜 아론이라고 하는 내 형을 만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느냐?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왜 마라 앞에 나를 세웠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죽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모세의 신앙이에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포기하려고 하죠. 교회 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떠납니다. 한 사람이 내 안에 꼴대기 싫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그런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리?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신 그 사명이 내 앞에 있는데 이 사람과의 간단하고도 너무나도 쉬운 이 인간적인 갈등 앞에 내가 이 사명을 포기해? 내 안에 그 정도의 온유함도 없더냐? 내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드림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온유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잖아요. 자기는 못 들어가도 남들은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또 준비된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음의 후계자도 생각해 놓으시고 그러한 사람들도 예비해 주시고 때로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또 훌륭한 어떤 멘토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일침을 주고 내게 권면을 하고 나는 아프지만 당신 집사 김집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를 정말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하는 온유한 한 사람. 누군가가 좀 그렇게 돼서 나를 좀 도와줘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한 사람 되어서 드림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으로 사는, 원망으로 사는, 감사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는 자들을 내가 좀 주께로 인도해보자. 좀 이런 선한 여러분의 사명감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좀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셀 리더들이 좀 그러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좀 그러하셔서 좀 평신도들이 좀 보고 그래 저분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 조그만 고난만 만나도 울고 떼쓰고 땡깡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 고난 가운데 그래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야 저 권사님 내가 아는데 저 권사님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야 저분은 웃고 다닌다. 야 저분 내가 자녀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다 아는데 야 저분은 그러한 부분 관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빠짐없이 나오네. 새벽 예배, 공예배, 수요 예배, 강당 기도회 모든 거 다 참석하네. 나 같으면 들어 누웠을 텐데. 그렇게 온유한 한 사람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구 특정인만 되어 그 사람들이 주는 은혜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에게 공급자로 나 또한 누군가한테 은혜를 끼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신앙의 연결고리 불신앙의 그 사이클 좀 끊고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세 번째로 뭐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한 나무가 뭘까요? 한 나무가요. 바로 이 한 나무가 신약성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이기 때문에 아까 뭐였습니까? 쓰디쓴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뇌와 어려움과 수도 없는 반복된 시련과 역경입니다. 한 계단 올라갔다 싶으면 야, 이제 이 문제 해결하다 싶으면 또 오는 게 지진처럼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인생이죠. 너무 우리의 인생을 씁니다. 그런데 그 쓰디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떨어지니까요? 한 나뭇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니 우리의 인생이 뭘로 바뀌어요? 다기 딴 단물로 바뀌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깨달은데요. 눈물이 나요. 네, 설교 온 건 없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게 이거였냐고요?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그래, 하나님, 이슬이슬 인생 바꿔줄 게 인생에 없어요. 광야에는 없어요. 그 쓰리쓴 것을 바꿔줄 건 광야에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야 그나마 찾을 수 있어요. 광야에선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시니 내 인생이 달게 변화되는 거다. 이 진리.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하나님, 근데 그 상황은 안 바뀌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인생의 어려움은 똑같은데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환경이요, 지옥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은 액면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더니 그 환경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고난이었으나 이제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시련이었는데 예수 만난 뒤로는 시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광야를 살고 계신 건데, 그거 하나님이 나를 그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그 이후에도 38년 동안 광야를 땡땡 돌았어요. 이 이후에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나를 바꾸시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뺑뺑이, 이 뭐예요, 다람쥐 책바퀴 돌듯 이 돌아가는 내 인생의 굴레, 이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좀 이거 끊어주옵소서. 미안하지만 안 끊어집니다. 뭘 끊어줘요?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나뭇가지를 만나,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예수님 만나 그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변화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메시아인 내 아들 독자 이상을 보낸 거야. 내가 만든 이 피조세계를 바꾸어 너희들에게 파라다이스 낙원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세상은 동일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보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되어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어 놓아. 그런데 아직도 그 상황 앞에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냐? 어찌 그리하여 그 마음이 그렇게도 강팍하고 그렇게도 마음이 완악하냐?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주님의 책망하심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상황 바꿔달라고, 이 상황 좀 해결해달라고 문제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신의 그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초급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함으로 부르짖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보세요.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들어가서 마라를 통해서 엘림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마라를 왜 들어가게 하신지 아세요? 그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는 신앙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예림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통과해야 예림에 다다릅니다. 믿으십니까? 마라 없이 예림 못 가요. 마라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엘림의 오아시스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나는 안 변하면서 주여 엘림을 주옵소서, 물샘 열둘 주시고 종려나무 70줄을 좀 주옵소서, 저들에게는 주는데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그건 뭔지 아세요? 저들은 변화되었고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 마라를 통과하고 나서 엘림이란 곳을 예비하시고, 그래 힘들었지, 물이 있어서 힘들었지, 물이 없어서 힘들었지, 목이 타들어 같은 고통을 경험했지,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엘림을 예비했노라. 여러분 그 엘림 앞에 눈물 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 내게 예비해 놓으신 거군요. 이 마라를 내가 통과하게, 이 마나를 내가 통과하게 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군요. 엘림의 축복이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되는 거죠. 막연한 엘림만 부르짖는 저희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막연한 믿음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 맹목적인 믿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철광석과 같이 금광석과 같이 변화되지 않고 하이맞은 양심처럼 살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공짜 심리고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어부지리도 아니고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마라를 통과하기만 해라. 거기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것을 좀 봐라. 하나님의 심실하심을 좀 맛봐라. 그 단물로 바뀌었지. 이거는 너희들 앞에서 찔끔찔끔이야. 진짜는 어디 있어? 예림에 있어. 지금 이게 내가 이걸 이 문제 까딱해서 해결해줬지. 좋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 더 큰 축복이, 더 큰 기쁨이 좀만 가면 있어.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림을 맛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는 자가 어떻게 마라를 불평으로 살아요? 어떻게 마라를 원망으로 살아요? 어떻게 마라를 저주의 땅으로 바꿉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어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어제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소유받아야 된다. 그 믿음은. 그럼 내가 내일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내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어제 승리했다. 그건 어제로 유통기한 끝난 믿음이에요. 또 그거 갖고 와서 오늘 내가 승리해 보려고 내가 한번 애써보잖아요. 여지없이 깨집니다. 내가 오늘 승리했으니까 내가 내일도 승리하겠지. 아니에요. 내일 사정없이 깨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내 스타일을 구겨버리시죠. 그냥 종이를 이렇게 쭈그리듯이 나를 쭈그러뜨려버리세요. 말도 안 되게. 어제의 믿음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의 믿음은요, 또 오늘 구하는 거고요. 내일은요, 또 내가 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함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림의 축복을 기대함으로 이 마라 앞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만나고 만나 그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